BOA 세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6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관찰됐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방사성 화학 연구실의 징후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에 덧붙여 건설 중이던 별관의 지붕이 올라가 외견상 건설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변 경수로 인근에 작년 4월부터 공사 중이던 건물 한 개동이 완공됐고 인접구역에는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6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관련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일 미얀 양국은 전날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8발을 대응 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 방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은 셔먼 부장관을 환영한다며 그의 입국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셔먼 부장관은 방한 기간 한국, 일본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기업가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리더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에 머무는 셔먼 부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7일 조현동 외교 1차관과 미한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하고 8일에는 조차관 그리고 모리다케어 일본 외군성 사무차관과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신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 소속 아시가라 구축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일 간 정보 공유 절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훈련이 실시됐는지 또 미군에서는 어떤 병력과 무기체계가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동해상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로켓포를 획득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호들갑은 가능한 한 무력 분쟁을 오래 끌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한 군사적 상황을 바꾸게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저 유사한 로켓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로켓포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한 아직 타격하지 않은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한 파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X-22 순항미사일을 수도 크이우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6시에 경에 발사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자국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는 수도 남부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한 개의 군사 목표와 한 개의 민간 목표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재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은 북한이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를 깼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이 쏜 미사일은 주한미군 1발, 한국군 7발 등 모두 8발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합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도 한국 합참 발표 낸 성명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한 연합군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실사격 연합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10km에서 670km, 고도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 등으로 탐지됐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탐지된 재원으로 미루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 4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언급, 대북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의 연합사격은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핵화나 이런 진영성을 보여줄 경우에만 길을 열어줄 수가 있지 도발로선 얻을 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례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5일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세 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입니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미한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에는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전단을, 미국 해군은 항모 등으로 구성된 제5 항모 강습단을 동원했습니다. 양국이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미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네 군데에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대응, 특히 요격체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은 올 들어 ICBM 6차례를 포함해 평균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긴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 강화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과거 미한 양국의 대응 매뉴얼들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의 한미의 대응 매뉴얼이 지금 복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복원되는 첫 대상은 한미의 전략자산. 전략자산 중에도 B1B 같은 비핵 전략자산이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사되고 그 다음에 8월 달 연합훈련에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할 때 거기도 이제 어떤 수준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이 될지 아마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복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미한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현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양측 모두 고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핵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막느냐, 그다음에 핵실험을 한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미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연합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핵실험 등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하반기에 다양한 연합훈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4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한반도와 일본 상공이 아닌 중국 해안에 가까이부터 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인 컨벤센트가 3일 중국 영해 가까이서 근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비행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한 뒤 칭다오 인근 해안까지 북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 대학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도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인 컴뱃센트가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컴뱃센트가 중국 영해 기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는 29해리까지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컴뱃센트 등 미 정찰기가 중국 해안 가까이에 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3월 23일 미 공군 소속 컴뱃센트 정찰기가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나면서 중국 해안에 25해리까지 비행해 인민해방군을 정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이 두 대만 보유한 컴뱃센트는 적의 레이더 점포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지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찰기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컴뱃센트의 중국 근접 비행 등 정찰기 배치가 동맹국과 파트너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컴뱃센트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한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일본 상공을 포함해 중국 해안 근처까지 비행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일본 상공에 출격했으며 같은 시간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코브라볼 정찰기도 포착됐었습니다. 또한 미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F-35A 전투기 12대가 이를 주일미군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국에 사는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의 실종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진 뒤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며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백요섭 씨가 3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북한 내 가족 실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진정서 두 건을 제출했습니다. 뷰에이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백 씨는 자신의 탈북 이후 신의주에서 강제 추방된 뒤 실종된 의붓 어머니 정승희 씨와 이복 동생인 백계신 씨의 행방과 생사 확인 정보 등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함께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백 씨는 3일 뷰에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해결될 거라는 희망은 없었지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북한 당국이 지금 현전에 있는 상황에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안전할 것이며 또 신변이 보장된다는 어떤 담보는 없지만 그래도 유엔이라는 기구가 북한을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함에 있어서 북한 당국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고 혹시나 가족들의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 씨는 탈북 후 러시아에서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에 신원을 확인한다며 자신의 정보를 건넨 뒤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우편까지 받았었다며 북한의 가족이 이 때문에 연좌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저를 통해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집을 몰수하고 아버지 직장을 뺏고 당에서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거죠. 그러다 나니까 집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그로 인해서 좀 생활고를 겪어서 어디에 이렇게 추방당한 이후로 행방불명됐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 씨는 한국에 정착 뒤 가족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충격으로 숨지고 나머지 가족은 추방 뒤 실종됐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탈북민과 전시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 제1한인 북송 피해자 등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당사자 혹은 가족이 수백 건에 달하는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이에 대한 유엔의 질의와 해명 요구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기구의 백태용 전 의장은 앞서 VOA에 북한 정부가 강제실종의 심각성보다 정치적 의미에 너무 집중해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을 계속 설득하면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문제가 조직적일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3일 BOA에 이번 진정서는 북한에서 추방이란 형태로 주민의 집을 빼앗고 오지에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실종시키는 관행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산시켜 북한의 악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기록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도 제재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일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을까요?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it's already becoming quite bad. You know, with North Korea, we're always talking about
상황이 이미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고군분투하지만 항상 매우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공포 수위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의 내용과 김정은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조금 우려됩니다. 어쩌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빨리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6월 초 현재 북한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북한이 겪었던 대기근에 견줄만 하다고 보십니까?
Yes, but I also think it's potentially worse. And that's really because in the 1990s.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북한에는 몇 개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한국의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수억 달러를 북한 정권에 넘겨줬고 실제로 북한 정권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장마당의 발전입니다. 공공배급제가 무너진 뒤 주민들은 장마당을 발전시켰고 현재 4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에 따른 제재와 금융제약으로 햇볕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장마당을 단속하면서 시장 활동을 멈추게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흐름과 화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불안정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북한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You know, I think the major sign is the North Korean media itself, what they're announcing on KCNA.
주요 신호는 북한 매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매일 밝히는 내용이죠. 오늘도 저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그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수준의 우려가 관영 매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지표들도 많습니다. 제가 꽤 긴밀히 보고 있는 무역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재는 오랜 기간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었는데 2017년 중국이 동참하면서 매우 의미 있게 됐습니다.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수출, 즉 돈벌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020년 1월 봉쇄 조치는 수입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think as Professor Brown said, I think there's tremendous impact. There's tremendous suffering. And really,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결정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실질적인 것이 돼버린 것이죠. 신종 코로나 봉쇄 정책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군사 역량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으니까요. 주민들의 복지보다 말입니다. 국경 봉쇄 결정은 합법적인 무역과 밀무역 모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민들은 필요한 상품을 외부로부터 얻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결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현 시점 북한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군을 활용할 수 있나요?
Well, I think we're seeing that. We're seeing the military mobilize. And we should remember that the military is
저는 군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기관이 바로 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의약품 분배 등 인도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백신을 군대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죠. 반면 또 다른 언론 보도는 그들이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군대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군의 단합을 흐트리고 군을 무너뜨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정권이 군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을 위협할 수 있고 북한 내 불안정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정권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군에 의존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군대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미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의 군비 지출이 연간 GDP의 22에서 2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I made an estimate for them about 50 years ago, 40 years ago. Gave the same number, basically.
저도 약 40년 전 CIA에 같은 수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에서 20%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숫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을 것입니다. 미국 국내 총 생산,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입니다. 중국 GDP에선 50에서 60%를 소비가 차지하고요.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잘 성장했죠. 나머지 40%는 투자로 사용된다는 의미니까요. 북한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GDP의 50에서 60%를 소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25%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또 다른 20%가 정부 운영에 투입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투자 규모가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북한은 자원을 엉뚱한 곳에 배분해서 자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Well, because I think first of all the regime Kim Jong-un prioritizes the survival of the regime.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정권과 고위층, 군의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내부 경제와 별도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위조 지폐 제작, 사이버 절도 행위, 불법 마약 밀매, 해외 노예 노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 정권의 자금을 대기 위해 고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자금을 군대와 고위층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죠. 저는 이것을 코로나 역설로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도로 두려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민 억압과 저항을 막기 위해 코로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at in today's situation of strategic competition, we cannot expect any help.
지금 같은 전략적 경쟁 속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는 김정은이 미국을 겨냥함으로써 생기는 딜레마와 방해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분명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추가 제재를 요구한 것은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악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군사적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확신과 결의, 확장 억지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really not. I think we U.S. has never traded with North Korea. We have huge
실제로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큰 제재만 항상 가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이미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재를 끊임없이 새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밀수를 통해 조금씩 물이 몇 방울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좀 더 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는 이미 잠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무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북한의 생명줄인가요?
It is, you know, and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it's a neighboring states there.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은 이웃 나라로서 이념적으로도 가깝고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도 함께 했던 관계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주체를 말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를 파고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북한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고 석유 자원도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석유 제품은 중국에서 옵니다. 원유는 무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에서 상당한 양의 원유가 제공됩니다. 중국은 밸브를 조정하면서 북한을 옥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브라운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백신이 공급될 경우 평양과 지방에 대한 고질적인 성분 차별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한 지방 주민들이 더 소외될 수 있다고 미국의 대북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기구의 한 전직 북한 담당자는 대북 지원에 있어 성분 차별의 벽을 뚫는 게 큰 과제라면서 취약계층에 접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대변인은 지난 2일 VOA에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 백신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백신 제안을 받아들여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백신 종류와 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북한 당국도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일 경우 북한에서 공평한 백신 분배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 의료 상황에 정통한 북미 관계자는 3일 BOA에 북한 당국이 어떤 종류의 백신을 수용했는지 등 여러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양질의 백신이 도입되면 평양의 모든 엘리트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최우선 순위는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른 주민 우선이 아니라 김씨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암울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산 백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양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할 것이라며 백신을 냉장 보관할 인프라가 지방에 전혀 없는 현실도 일반 주민들에겐 또 다른 악재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3일 BOA에 북한에 외부 지원을 할 때 모든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도 식량이나 다른 약품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lways a risk when you deliver outside assistance to DPRK.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배경에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제도가 있다면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성분 제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성분에 따라 지원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 must say for 성분, unfortunately, international agencies have never been able.
유엔이 보여주는 여러 보건 관련 지표들은 결핵을 비롯해 평양과 지방 주민들 사이에 복지와 건강 상태 등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지만 과거 국제기구들은 지방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북한 당국과 끊임없이 협상해야 했다는 겁니다. 소바지 전 소장은 북한 당국이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배경에 이런 성분 차별에 따른 공급의 투명성 보장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코백스가 모든 백신 수혜국에 엄격한 분배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전달 체계에 있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 조건으로 삼듯이 코백스도 이런 분배 계획에 대한 보장 없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백스는 지원 대상국에 대해 코로나 대응 상황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 요구, 공동평가와 모니터링을 전제하고 있으며 백신 할당에도 독립적인 할당 검증그룹인 IAVG와 공동 할당 태스크포스인 JAT가 관여해 공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배려해 백신과 경제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북한의 보건 상황을 20년 넘게 연구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공중보건대학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기만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주체에 대해 말하는 많은 것이 오랫동안 거짓이었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경제와 의료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 truth is much of what they're saying about Juche has been a lie for a long time. We know this.
로빈슨 교수는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씨 정권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권위주의적 엘리트들의 작은 집단이며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형태로 지원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신과 관련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보단 북한 체제와 내부 시스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앞서 BOA에 북한 내 심각한 도농 격차, 지방 주민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과거 미국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양강도 주민은 지하실에 살고 있고 평양의 엘리트들은 고층의 고급 주택인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의 보건 의료 지원을 집중하고 동요나 적대 계층은 거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저조한 영양 문제로 면역 체계가 약한 지방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차별이 국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최초로 제출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가실행 계획서에서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하며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인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중 하나인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 철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원칙과 의무를 북한은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성분차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한 뒤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은 채 차별 철폐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 등 10여 개 나라는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공공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보장할 것, 가정 배경과 정권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 등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질문서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차별 없이 일반 주민에게 분배되고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힌 132개 권고안 가운데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공공배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보장하라는 핀란드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그나마 식량과 약품 등 생필품 문제를 해결했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와 규제 강화로 이런 방식마저 거의 택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BOA에 김정은의 코로나 발병 전에는 장마당 활동을 통해 얻던 충분한 식량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한된 자유를 잃게 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규제들은 훨씬 심한 박탈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코로나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그가 집권한 이후 어느 때보다 나라를 더 어둡고 힘든 곳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BBC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3법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는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한 데 이어 별도의 장소에서 기폭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5월 25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폭탄은 핵물질을 고성능 폭약으로 감싼 뒤 연쇄 폭발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는 폭약과 전기장치가 기폭장치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소형 전술핵 탄두를 시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갱도 내 핵실험 장소와 지상 통제소 간 전기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미중 간에는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일 중국은 대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질문에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핵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핵공격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KN-23, KN-24, 신형 전술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등에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핵무장한 북한과 비핵국가인 한국이 맞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해 핵군축 회담을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4, 50개 정도 갖고 있으며 매년 10개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투발수단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순항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확보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재래식 탄도와 핵탄도를 함께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대량 생산돼 실전 배치되면 군축회담 외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제재 해제를 강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 반입 추가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중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에 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킨 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8년이 아닙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성향과 접근 방식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인적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북 관계를 중재했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에 대해 더 강력한 지렛대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another test gives them more leverage.
반대로 핵실험을 하면 북한은 상당한 외교 안보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최고 도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하고도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된다고 한국정부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핵실험밖에는 한미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모험주의적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무리해서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카드를 쓰고 나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북중 관계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이 먼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핵실험을 자제시키고 석유 공급을 끊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와 정제유를 합법과 불법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북한이 얻는 것은 소형 핵탄두 기술과 한국에 대한 핵 우월감 정도입니다. 그 밖에는 미국을 압박하기도 어렵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4도, 낮 23도. 양덕 아침 10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14도, 낮 22도. 부성 아침 13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19도. 강계는 아침 12도, 낮 18도. 희천 아침 12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24도. 대성은 아침 13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3도. 신계 아침 12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2도, 낮 18도. 장전 아침 12도, 낮 17도. 평강 아침 10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1도, 낮 17도. 장진 아침 6도, 낮 12도. 청진 아침 10도, 낮 17도. 김책 아침 10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7도, 낮 18도. 김영권 아침 5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3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도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불법이며 보고되지 않았으며 규제받지 않는 어류 남획은 커다란 환경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 인도적 문제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이는 현대판 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해양 어류 절반을 잃었으며 참치나 갈치 같은 큰 어류 90%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Globally, when we measure stocks, we are down to roughly 5% of the bluefin tuna population in the Pacific. And many of those that are left are too young to reproduce.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지구에서 어족 자원을 볼 때 태평양에서 블루핀 참치는 불과 5%밖에 남지 않았다며 참치의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번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참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어류 남획은 어류 보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불법 포획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류 면허도 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어부만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법 포획자들은 어류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지 지역도 무시하고 마구 생선을 잡습니다. 또 이들은 자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어류를 잡고 산호초 같은 환경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Countries in Asia alone, I regret to say, operate distant water fleets of more than 3,000 factory trawlers.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아시아 국가에서만 3천여 개의 저인망 어류 가공 공장이 있다며 많은 선원들이 인신매매나 또는 인권유린을 당하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다에서는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 총기류 매매, 밀수는 물론 강간과 살인 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특사는 4월 중순 열린 해양회의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ose factory ships put little skiffs out at night. They sit on the edge of the EEZ. They go into the EEZ. They rob the local community blind.
존 케리 특사는 이들 어류 가공 공장은 야밤에 조그만 배를 띄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몰래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방식으로 정직한 사업가들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며 법과 규정을 강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해양경찰과 해군은 물론 디지털 능력을 총동원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인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6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관찰됐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라고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방사성 화학 연구실의 징후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에 덧붙여 건설 중이던 별관에 지붕이 올라가 외견상 건설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작년 4월부터 공사 중이던 건물 한 개동이 완공됐고 인접구역에는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6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관련국은 냉전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일 미한 양국은 전날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8발을 대응 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랜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 방한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은 셔먼 부장관을 환영한다며 그의 입국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셔먼 부장관은 방한 기간 한국, 일본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기업가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리더들과도 만남을 가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 머무는 셔먼 부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신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 소속 아시가라 구축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일 간 정보 공유 절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훈련이 실시됐는지 또 미군에서는 어떤 병력과 무기체계가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동해상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로켓포를 획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호들갑은 가능한 한 무력 분쟁을 오래 끌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한 군사적 상황을 바꾸게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저 유사한 로켓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X-22 순항미사일을 수도 크이우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대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6시경에 발사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자국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는 수도 남부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한 개의 군사 목표물과 한 개의 민간 목표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철도회사인 철교 경영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씨는 복수의 미사일이 열차 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